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새해의 세 번째 주이죠. 다들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 시기에는 마음이 분주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새 일정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걱정이 찾아오죠. 오늘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엄지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오늘의 주제는 너희는 내일이를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참 익숙하게 듣는 말인데요. 막상 염려하지 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앞날이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기는 하는데 계속 염려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고민하며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가사의 고백을 함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스더 자매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이 너무 불확실하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일 때 정말 염려하지 않기 가능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각과 계획은 필요하죠. 하지만 염려는 믿음을 갉아먹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그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새조차 아버지가 먹이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 가끔 하나님도 이걸 다 알고 계시겠지? 하면서도 또다시 불안해지곤 하거든요.
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지 아세요?
글쎄요. 몇 번이에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려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마치 매일 하루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정말 신기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오늘 걱정은 내가 맡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 속에서 살기보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을 때 미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이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저는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 위에 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아 자매님이 떠올리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듣고 오셔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의심을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생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이미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를 다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매일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오늘 것은 오늘 먹고 내일 것은 내일 받을지니라. 그거는 바로 훈련이었어요. 하루의 은혜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루의 은혜로 만족한다. 저는 자꾸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을 먼저 보라고 하시네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만 유효하니까요. 하나님은 매일 새 은혜를 주시는데요. 지하자매님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구절이 너무 좋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다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새롭게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일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찬송으로 만든 곡이 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날마다 나의 필요를 알고 살피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데 자꾸만 저를 바라보게 되고 의심이 싹 트니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믿음 위에 설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선이 나로 향하니까 불안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행인 것은 그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의 길입니다.
그 찬양가사 참 은혜롭죠. 생명보다 귀하다는 표현이 마음을 울려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 하나로 내일의 걱정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내일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기억해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멘. 염려 대신 기도.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평강은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늘 감사로 이어집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내일의 걱정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염려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괜찮을까요? 가끔은 믿음이 약해져서 또 걱정이 밀려올 때가 많거든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다만 염려가 올 때마다 그 염려를 들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은 우리의 작은 염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불안할수록 그 불안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맘짱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걸 다시금 배웠습니다.
내일의 걱정보다 오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하루를 채우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안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매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랑자매님,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네. 또 지난주에 또 네. 교회론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저희가 같은 학교 다니는 같은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학생에서 뭔가 반장으로 부름받으면 뭔가 더 뿌듯하고 뭔가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중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더 구별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사무엘 형제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네. 아, 저는
부반장,
막 네, 은혜가 되고 부반장인데. 막 그냥 저는 학급 학생 해도 되겠다 네. 싶고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너무 잘 지냈고요.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 어떤 사랑과 감격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그런 은혜들이 또 한 주 동안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기대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했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53문의 네 번째 주제인 교회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요.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언제나 존재할 것이기 때문인데
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관련된 말씀을 쭉 읽었었죠. 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언제나 존재했다는 이 사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를 살펴봤었어요.
네, 그것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나, 즉 동일한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당신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분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결국 구약이든 신약이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과 교회의 권위에 관해 살펴봤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교황주의자들, 즉 로마 천주교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라고 주장하는데
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네.
교회에서 성경이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교회가 나왔다라는 이 상식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만일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네.
나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어거스틴의 고백 같은 것들 때문인데요.
그렇죠.
사실 그는 율법과 복음의 기록들에서 우리가 받은 것과 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믿기 때문에 만일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장의 핵심은 교회가 아닌 복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요. 교황주의자들은 또 교회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도 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주장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몇몇 구성원들이나 특정한 부분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나 온 교회가 오류를 범하는 법은 없다. 둘째, 교회의 몇몇 특정한 점들에서는 교회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나 모든 교회 전체에 대해서는 오류를 범하는 법이 없다. 또 셋째로 교회의 토대가 되는 교리에 있어서는 교회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교회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뭐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는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교회와 국가의 차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봤었습니다.
네, 첫째로 국가란 십계명의 두 돌판에 따라 외형적인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시민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하나의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네.
교회란 복음을 포용하고 신적인 재정에 따라 성례를 준수하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내적으로 외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네, 둘째, 교회 안에는 언제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국가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는 장소와 때와 법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는 여러 다른 국가들이 있습니다. 또 한 국가의 시민이 동시에 다른 국가의 시민일 수 없으며 모든 국가들은 부분적으로 포용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든 시기를 통틀어서 또한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오직 하나였고 언제나 하나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여러 부분들을 지닌 보편적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한 분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반면 국가들은 제각기 왕과 통치자들이 있고요. 또 그들은 땅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가는 법을 제정할 권위와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이에 복종하는 것이 합당한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안을 받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신앙의 강령들을 제정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질서와 덕을 위하여 법규들을 세울 수 있지만 그것들은 양심을 묶어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역시도 강제적인 권위가 아닌 자의적인 동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왕관 범법자들에 대해 형벌을 가하고 국가의 법을 검, 그러니까 칼로 보존할 권력을 지니고 있는 데 반해서 교회는 그저 말씀의 검, 즉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교회와 국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상에는 교회와 관련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살펴봤었어요.
먼저 믿음이나 회개의 필수성을 부인하며 공공연하게 또 완전하게 교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들이 있고요. 또 한 분류는 부르심을 받긴 받았으나 외식하는 자들로서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부르사 자신에게로 모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배운 내용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53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54문 질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아들,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새롭게 배울 내용은 53문의 마지막 주제이자 일곱 번째 주제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교회 밖에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네요.
네.
교회는 주님의 머리이자 몸이니 그런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요.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사랑자매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당연히 구원이라는 열매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요, 한 가지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는 이유가.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교회밖에 구원이 없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결국 언젠가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야.
네.
택한 받은 자들이 항상 가시적 교회의 구성원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는 모두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반론이 있어요. 사랑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로운 것이 못 된다입니다.
네. 무엇이 그러므로라는 걸까요? 이 반론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서 말했던 맥락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기 전에는 교회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제 마음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자유롭다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뭔가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언젠가는 반드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뭔가 자유롭지 못하네. 사람이 결정하는 거네. 뭐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마음껏 살다가 아무튼 언젠가 택한 백성들은 교회 안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 본인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인데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또 무슨 근거를 대든지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구원하기로 정하신 모든 자들을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이 목적이나 수단 이 두 가지 모두를 지정하시고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택하시고 또 목적과 수단을 정하신 다음에는 그분의 작정에 절대로 변함이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겠어요? 반드시 택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신다는 것이겠죠. 수단은 뭐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거냐. 뭐 삼촌을 통해서 믿게 하거나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려서 믿게 하거나 이 수단까지도 하나님 택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단을 보면 마치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선택하신다는 거죠. 뭐 수단 안에는 이제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참고로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안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뭐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냐. 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줘. 이렇게 해서 세례를 안 줬는데 하지만 교회 안에서 출생한 유아들 여기서 말하는 건 뭐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을 통해서 낳았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유아들을 말하는데 이제 그들도 분명 교회에 속합니다. 그들도 성도예요. 그들도 교회 일원이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합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도신경의 신조 뭐 53문의 총 정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언제나 존재했고 또한 언제나 존재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가시적 교회를 구성하는 회중 가운데는 진정 회심한 자들이 항상 어느 정도는 있으면서
네.
또한 내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이며 따라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모두의 일원이며
네.
영원토록 그럴 것임을 믿는다는
믿는다.
것.
그렇죠.
네, 그것입니다.
믿는다. 네. 그게 이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로써 54문이 맞춰졌네요. 너무나도 진짜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벌써 55문은 과연 무엇일까 네, 궁금해지는데요, 목사님.
야, 어떤 내용이냐.
네.
그런데 어떡하죠? 55문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54문에서 다루던 내용 중에 굉장히 뭐 아주 많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있거든요.
네.
그걸 몇 주간 좀 오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55문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아니 얼마나 중요하면 목사님께서 굉장히 아주 많이 너무나라고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뭐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교리란 없겠지요.
네.
네. 아무튼 중요해요. 55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살펴볼 교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교리 또는 이제 뭐 선택 교리라고도 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유기. 네, 선택했으니까 안 선택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유기의 교리라고도 하는데 이 교리는 교회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성령 안에 있는 교회론에서 자연히 이제 일부분으로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예정론은 교회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또 말하면 이제 성령론과도 연결되어 있다. 성령론, 이제 교회론, 예정론 이렇게 다 줄줄이 사탕처럼 연결되어 있죠. 예정론에 대해 살펴보려면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다뤄야 해요. 조금 많아요. 사랑자매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1번, 과연 예정이란 존재하는가? 2번, 예정이란 무엇인가? 3번, 예정의 원인은 무엇인가? 4번, 예정의 결과는 무엇인가? 5번, 예정은 불변한가? 6번, 우리는 예정을 어느 정도나 알 수 있는가? 7번, 택한 자들은 항상 교회원이며 또한 유기된 자들은 절대로 교회원이 아닌가? 8번, 택한 자들이 교회로부터 타락할 수 있으며 또한 유기된 자들이 항상 교회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가? 9번, 이 교리의 용도는 무엇인가? 입니다.
네, 사실 이 예정과 관련한 교리는 이제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들 사이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예정은 없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교단들, 뭐 감리교 같이.
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읽어주셨습니다. 사랑자매님. 질문 한번 해볼까요? 두 분은 네.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예정이라는 것이 있나?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저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일찍부터 들어왔으니 큰 고민하지 않고 뭐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강권적인 부르심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저희 마음 가운데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예정이
네.
있다.
네.
저도 사무엘 형제님이랑 비슷하긴 한데 아주 가끔은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정이 있는가라는 말은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고 다른 이들은 정죄받도록 결정하신 어떤 도모나 작정이 하나님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얘기 아닌 건가? 하나님은 정의롭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고민이 있으시군요.
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을 마치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좋은 말, 타는 말, 아니면 이제 금, 이런 걸 택할 때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점이 있어서, 그래, 좋아. 너는 영생토록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택하시거나, 또 그래 참 훌륭하네 이렇게 선택이나 예정을 말하기도 해요. 생각하기도 하고요. 뭐 당연히 그러면 유기 이제 예정의 반대 선택의 반대 버림받음은 뭐겠어요? 아이 너는 천국에 있을 자격이 없어.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 유괴하신 것은 그 사람이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견해들은 완전히 잘못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선택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모하심에 근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또 방법을 마련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데 어떻게 이러냐 저러냐 말할 수 없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정과 관련한 주제 첫 번째, 과연 예정이란 존재하는가인데요. 예,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죠. 그럼 예정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경이죠.
네.
선택과 유기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들이겠죠? 먼저 선택에 관한 것들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10장 16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리고 18장 10절,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신앙에서 참 위험한 태도나 입장 중에 하나가 사견이에요. 이제 내 생각에는 이게 진짜 위험한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택했다. 예정했다. 근데 뭐 더 할 말이 뭐가 더 있겠어요? 예정과 선택 이렇게 하셨네. 근데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그럼 사랑이 없잖아. 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서게 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죠. 자, 그러면 반대로 버림, 이제 선택하지 않음, 이제 유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관한 말씀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13절, 마태복음 13장 11절, 유다서 1장 4절,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8장 47절, 10장 26절, 잠언 16장 4절.
네,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읽은 구절들을 보면 정말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뭐 이런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유기도 예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하면서 뭐 어떤 이제 교리를 세울 때 이 교리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항상 성경을 봤어요. 성경에서 뽑아온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 세상의 철학들도 이렇게 말한다. 세상 사람들의 삶도 보편적으로 이렇다. 뭐 이제 그렇게 근거들을 쭉 봐온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정과 관련해 예정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있다. 그럼 근거는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다. 그리고 이제 이 예정과 관련한 근거는 딱 끝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끝나죠.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더 이상 다른 의견을 찾아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른 의견은 우리에게 참된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예정과 관련한 주제를 마치고 이 과연 예정이란 존재하는가 이 주제와 관련해 반론이 있어요. 사랑자매님.
네, 그러나 은혜의 약속은 보편성을 띈다. 그러니까 이들 주장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어떤 예정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요.
그래요. 네. 예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말한 이 반론이 가장 큰 예정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반론이죠.
네.
은혜의 약속,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신다는 이것은 보편성을 띠느냐. 우리가 이제 보편적 교회를 했잖아요. 모두 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선택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냐. 예, 맞습니다.
네.
예,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든 이들이요? 믿는 모든 이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성을 띠는 것이고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성이 아니라 특정성, 어떤 일부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사실은 저들이 이제 그런 반론을 제기할 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성이 아니라 보편성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생각될 법한 이제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볼까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네요.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양쪽 이런 말씀들이 양쪽에 다 있어. 더
네.
중요한 건 성경 전체의 이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겠죠. 마태복음 22장 14절, 1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게요. 방금 읽은 구절들에는 일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네.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네.
이런 말씀이 있으니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의 약속이 보편적인 것 같지만
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뜻하셨다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예정과 관련해 우리가 뭔가를 딱 말하고 어떤 생각을 품기에 아직 조금 일러요.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마쳤으니까
네.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겸손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뭐 53문이에요. 여전히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물론 전체 내용을 마쳤지만 그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해 특별히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